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저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낙심하며 낙망한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자기 합리화에 따른 세속적 방법을 선택해서 여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던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선택 이후에 일어난 결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례와 하갈의 갈등과 후속 조치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제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하갈을 취하는 일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게 되자 이 사례는 간절히 바람하지 않던 아이를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자신들의 계획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요나가 니네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요파 항구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과 같은 아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결국 요나는 그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모든 것이 순탄해 보였고 자신의 선택이 바른 길이었다라고, 바른 선택이었다라고,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처음에 오히려 우연처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과정이 너무나 순탄하여서 그 안에서 자기만의 그 합리화를 할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그 안에서 만족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할 때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그 내용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이것은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던 문제보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임신한 하갈은 오랫동안 아이가 없이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여주인을 경멸하고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민감한 이 상처를 건드리고 자신이 사례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착각하며 종된 자신의 신분도 잊은 채 마치 주인인 척하면서 처척 간의 갈등을 일으켜왔던 것이죠. 사례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신이 부르심의 길에 착용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고난과 고생을 자초하는 선택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며 이렇게 믿음의 자녀가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성경 말씀은 반드시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 갈등 발생에 대한 사례와 아브라함의 대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의 경우입니다. 사례는 처음에는 자신이 잉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하갈의 모욕을 받자 그 책임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못한 채 상대방을 원망하며 탓하는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는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주도적으로 본인이 행해야 했으면서도 그 책임은 남편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 남편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들이 한결같이 보여왔던 죄악된 습성의 한 가지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다른 누군가에게 비난을 쏟아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연약한 한 여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도 지니지고 있지 못하며 스스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역시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표현이 아닌 것이죠. 자신에 대한 성찰도 하지 않은 채 감정에 취하여서 책임의 피를 하면서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고백들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자신의 계획이나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죠. 아브라함은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침묵해왔고 또 소극적으로 이 사례의 제안에 응해왔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자신의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하갈의 문제와 관련해서 주인의 권리와 권한을 사례에게 양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당신의 여종, 당신의 수중, 당신의 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당신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책임 전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현들인 것이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이 일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아담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였고 이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핑계되는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사례 역시 이런 아담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가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족장으로서 스스로 재판하며 판단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권리와 권한을 양도받은 사례는 본격적으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갈은 사례의 학대를 피하여서 광야로 도피하는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례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지니고 있는 공통된 죄악의 죄성을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힘을 지니고 있고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위임을 받았지만 그 힘을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보다 상대적인 약자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의 한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위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갑질 문화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어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타적으로 바르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변호하는데 또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인정을 받기 위한 욕구 충족으로만 사용하게 된다라면 또 이러면서 상대방을 비하한다라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결국 자기 자신보다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그 해결책을 삼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죄성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흑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 가운데서 또 어떤 악한 세력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힘과 그 시민의 그 권리를 가지고 유색인종들을 차별하는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해결책이 7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례, 하갈이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책 없는 가정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현현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학대받던 하갈을 친히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창세기 1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사례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례와 관련된 하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언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바운드리 안에 있는 연약한 여인을 찾아오시고 그녀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크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한때 그녀가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로 사례를 학대하였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닌 그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사자는 하가를 부르실 때 여종 하가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녀가 사례의 여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주인으로부터 사면에 있지, 결코 도망가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지금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하갈에게 그녀가 취해야 할 마땅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인류 초기부터 타락한 아담에게 또 가인에게 이 어디라는 질문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에게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스스로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눈물 어린 호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품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너희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축복받은 장막인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나 죄악과 우상에 숭배하는 도시인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이 하갈에게 내가 가는 것이 정말 바른 길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물론 이 발언을 했던 베드로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를 위로해 주시며 그녀가 가야 할 현재와 미래의 방향성을 그대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화에 복종하라. 하갈이 당장 취해야 될 현실적인 그 선택에 대한 문제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에게 상대한 자손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갈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고통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의 현실적인 위치와 신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까지 하갈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출현을 경험했던 하갈의 고백적인 스토리를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갈을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하갈은 이곳에서 경험하였고 이곳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 있어서 방하고 있는 영혼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부엘라 헤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역시 참된 길과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재설정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일은 어찌 보면 약속의 측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부끄러운 역사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기함으로써 이 일은 아브라함이 평생 기억해야 되는 일이며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해야 될 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은 가정이 실제 삶 가운데 당할 수 있는 어려움과 유혹의 측면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계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때 결국 상처만 입은 채 좌절하고 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나아가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꼴을 잘 먹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 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브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복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요 또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심을 통하여서 이 서울교회 사태 역시 완전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서울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